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several different passages, John 13, 34 to 35, John 15, 9 through 12, and 1 John 4, chapter 4, verses 7 through 9. I'll read from each of these passages. First,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love to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Abide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In this, the love of God was made manifest among us, that God sent his only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Amen.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뵌 것이 지난 12일 날 기억들 나시죠? 우리 랭캐스터에 데이빗 뮤지컬을 보러 갔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몇 주 지나면서 또 충분히 얘기도 나누셨을 것 같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뵈니까 이제 다시 한번 뒤늦게 제 감흥을 그때 느꼈던 감흥을 감동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 뮤지컬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요. 저에게는 그 한 장면이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씬이었어요. 그 뮤지컬이 꽤 길더라고요. 좀 길었는데 그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왕좌에 앉고 하는 그 장면은 비교적 좀 앞부분이었죠. 예,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성경에서 그 못 보던 그런 어떤 그 입체감, 살아있는 생동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울도 아니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 나라가 세워졌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까지 일을 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 희열을 주고 엄청난 감동을 줬던 것이 뭐냐면 물론 극화된 거지만은 그랬으리라고 충분히 믿는 것이 그 다윗이 왕으로 왕좌에 오를 때 온 이스라엘이 찬양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샤우팅하면서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제 옆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제 감동이, 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정말 기뻐가지고, 희열이 넘쳐가지고,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우리가 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 그런 그 감동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냥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티 안 내려고 상당히 옆에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그 권사님 이렇게 별도로 깊이 인사도 따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정말 귀하신 섬김을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또 나중에 또 같이 또 교제하면서 또 그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제가 두 주를 제가 건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셋째 주 만에 다시 이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깊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나 그냥 쉬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사회가 세상이 상당히 정치적 오름을 마치 어떤 그 무기처럼 내세우는 명분처럼 내세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바로 성경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 다윗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왕위가 이제 비로소 세워진 것처럼 그 역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실천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후반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안 되는지 또 안 되는 이유로서 얼마나 이 사랑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그 요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하늘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22장 그 본문 그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 네.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사랑하면은 그게 관심이죠. 예. 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 특별히 그건 여성분들에게 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은 그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결혼식에 웨딩에 있어서 사실 주인공은 신부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모든 의미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 더더욱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여자는 남자를 원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디자이어하는 위치가 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위에서 룰하는, 군림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서로를 쳐다보는 그 자체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쳐다보는 것에 예수님의 그 언어로 사용하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 뭐 러브스토리니, 뭐 TV, 영화, 각각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는 예술, 문학작품 등등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타락한 현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러브스토리가 과연 존재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거는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품는 마음들. 예수님은 그것을 종합을 해서 음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것이 현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22장에서 뭐 일곱 형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 결혼했던 그 한 여성, 그 7형제와 이스라엘은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데 있어요. 땅의 것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눈을 떠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옳으니까, 예, 그게 너무나도 당연히 옳은 거고, 너무나도 옳은 거라서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 다 합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다. 여기에 모여진다. 일로 모여지는 거다. 이게 바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다른 관점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다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와요. 소위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예,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13장부터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 물론 당연히 각 저자들의 어떠한 출신과 배경에 따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만은, 이 마테마가 누가는 그래도 비교적 어떤 그 사실 위주, 역사성 위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일지라도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될 때에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것이 그 사건이 어떤 의미냐,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러한 어떤 그 의미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결국 쭉 나가서 요한 1서에서 결국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그 말이 재확인이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제가 제목을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관점을 통해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이웃사랑의 이 실천은 바로 저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4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 선지자의 강령이 됐던 사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같은 말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새자가 들어갈 때, 신약성경에서 새자가 들어갈 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신약성경에서 새것과 옛것의 이런 대비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시대와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라고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총합이 뭐였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 비교적 좀 그때 표현은 좀 유대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예,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다.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종말론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종말론적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썼으니까 다시 한번 사용할게요. 즉 여기서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 이 말씀과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지금 그 논리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팔로워인지를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좀 나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당신을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하는 방법은 땅의 방법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그런 방법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그게 바로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방법이에요. 예. 얼마나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예. 정말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15장 가서 보게 되면요. 15장 9절부터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깊은 근원을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작이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한 게 아니라 먼저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거다. 보이시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어려운 지식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부담을 지는 게 뭐냐면 이것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걸 10절 이하에서 다시 보게 되면 계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짝이 지어져요. 계명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명. 부담스럽잖아요. 뭘 해라, 지켜라 이런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이것 자체가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성취된 것인데, 즉 하나님의 뜻인데, 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12절에 그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계명이라고 불러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13장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15장에 와서는 내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조금 좀 특색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최대가 되게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누구의 그 말이 생각이 났냐면 좀 뭐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철학자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하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플라톤의 말 중에 이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최대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최대 행복은 플라톤이 말하는 저 이데아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에 있는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행복이다. 그래서 지고선, 지극히 높은 또는 그 극대한 어떤 그 선, 그래서 그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행복이다. 그렇게 플라톤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제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그 이제 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그런 왈가왈부한 그런 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거스틴이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그 최대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최대 행복하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야 인간은 행복한 거고 그게 영생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예수님이 뭐 그걸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를 뭐 특별히 부정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너희의 그 가장 큰 기쁨, 너희의 그 가장 큰 기쁨,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그것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계명은 첫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율법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총합이 뭐냐? 바로 지금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종합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일서 공부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공간복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그 거의 같은 사건의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이라는 말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 일서는 누구의 글이에요? 순수하게 요한의 편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요한 일서는 순수하게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의 마음이, 즉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사랑을 받으면서 예, 그 젊은 제자 요한이 어린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그것을 기록을 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그렇죠. 이제는 늙음악한 노년이 되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정말, 정말 그 노인의 몸으로 노구를 이끌고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속에는 그 요한의 그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계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 시적과 옛 시절 구약 성경 시대와 다른 그러한 새 계명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 가장 실천적인 강조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요.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예.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굉장히 그 설교의 목표를 제목을 너무 과하게 굉장히 야무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정말 그 큰 제목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지식.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안다,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히브리 정서에서 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할 때 그 야다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그 관계까지를 포함을 해요. 또 우리가 구약성경 중에도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육적인 남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차원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신비스럽기도 한 차원이에요.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비스러운 내용을 과연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그 자체가 계시적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축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야. 너무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을 그냥 너무 가볍게 넘어가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나 조금 번거스럽더라도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어떤 이 논리적인 진행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현실이고 그 자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어디로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은 그 요한의 생각 속에서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고 신비하고 정말 황홀스러우면 황홀스럽다고 하고 경이로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내용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하시겠지만, 예, 그러나 사람은 천사보다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보다도 어떤 그 고등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은 더 귀한 존재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모든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 논리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요. 예, 네, 뭐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느껴야 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느낄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 죽는 거가 너무 큰 문제니까 좀 쉽게 어느 누가 내 주위에 있는 어느 누가 내가 깊은 어쩌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예, 과연 어느 누가 팔 걷어붙이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예, 몸으로 나를 위해서 달려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요. 정말 지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서야 누가 누구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길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신성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인성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뭐이길래 그럴 수 있었느냐? 답은 같아요. 논리는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어떠한 그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떠한 그 강제성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크게 문제가 되는 쉽게 우리가 좀 공감이 되어지는 것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럼 여기서 살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죠. 방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을 성취신 것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식의 설명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마치 급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죠. 오직 진실만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약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지금 이 4장 9절에 나타나는 이 교리는요. 바로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속죄의 교리 또는 화해의 교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요한의 어떠한 그 설교로서 요한의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면은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실천이 무엇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어떤 작정이나 속성이나 하는 이런 그런 다른 이유에서 기인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를 우리 피조물을 인간을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제 설교에서 클라이맥스예요. 다윗의 뮤지컬 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9절에 그래서 우리가 산다. So that we might live.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됐다.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7절로 돌아가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다. 우리가 지금 산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지금 요한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작용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이요. 우리라고 하는 집단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개인, 강웅산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을 하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래로 돌아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처럼 하나님이 너 자신을 이웃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이웃에 속해 있는 그 무리,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웃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막연한 그냥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 아무개, 이웃 아무개, 이웃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라.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솔직히 저나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 몰라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조금 전에 같은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문 밖에서 만나면 몰라요. 예, 특별히 아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죠.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대상을 아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정확하게 아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얼굴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니드가 필요와 형편을 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크게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데 있어서 무한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도 사랑할 만큼 사랑의 능력,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는 제한적인 레즈보아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풀은 우물은 너무 조그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그러한 여건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똑같은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 길은 그 표현은 방식은 딱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가 치료가 돼야 되는지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사랑이 나한테 주어질 때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어진다. 그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다. 똑같아야 된다. 형평성.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나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똑같아야 된다.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형평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써요. 예.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대해주셨나?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사랑인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각 사람을 구별해서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르게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어감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성도 한 성도 한 이웃 한 이웃을 대할 때 한 인격체를 구분해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한 데 기인한 근거한 사랑 또한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 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데리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조금 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만은 요한의 마음 속에 요한이 과거 자기의 스승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내가 너한테 세 계명을 주는데 이게 내 계명이야. 서로 사랑해. 그걸 기억하면서 요한이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화해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대로 이웃을 대하려무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영생을 알게 되고 영원을 알게 되고 저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인용이 되는 걸 듣고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약간 이제 좀 써봤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버드 교수, 뭐, 이렇게 상당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이렇게 평생을 지냈던, 캐톨릭 프리스트예요. 캐톨릭 프리스트인데, 또 신학자이고, 하는 이분이 이제 말년에 교수직 그런 거 내려놓고, 라쉬라는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이제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자들을, 주로 이제 정신장애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들 앞에서 하루는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경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기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물었답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나우엔이 약간 좀 이제 쑥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하버드는 학교인데 굉장히 스마트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묻기를 왜 공부를 하는데요? 왜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나우엔이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정말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뭔지, 내가 뭐 하버드 교수였고 뭐 프리스트였고 한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면은 내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을 내가 이제까지 정말 갈등하며 했던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들이 나를 대했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오지 헨리라는 그 이름 하나만 중요했다. 내가 교수였던지 뭐였던지 하는 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고 나는 오직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만 기억이 되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 것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문제이죠. 내가 누구냐? 사실 저 자신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충분하게 답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이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뭐 소유한 것이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이웃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이웃 동안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한 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그 가치와 존귀와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시 없는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어떤 다른 것으로서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이 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며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